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 새벽 시간인데요. 15장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계속 이들은 불법의 시간에 이 재판을 확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그들끼리는 신성 모독의 죄를 확인하고 이제 이 건을 빌라도에게 오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까지의 본문 속에 이 파라디돔이 넘기다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을 하죠. 1절에도 등장을 하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넘겨주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네, 그래서 오늘 가장 굵은 주제가 사실은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에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첫째는 새벽 시간이 중요했을까? 왜 이들은 마치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허겁지겁 결말을 맺고 싶은 분위기가 확실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4장 1,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4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많은 인파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천지사방에서 모여들 것이고 그때는 대단히 이 치안으로도 위험한 시간이 이제 곧 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도를 걷고 법을 지키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대제사장 무리와 빌라도를 포함한 심지어 헤롯까지도 이제 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오로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이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과 진리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민심이에요. 오늘날 누구들과 똑같죠? 민심이에요. 민심의 동향이 어떤가에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자기의 자리가 유지되고 이 모든 흐름이 그것 외에는 일절 피차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불법한 과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밀란이 날까? 민심이 요동을 쳐서 자기들의 이 기득권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박탈당할까 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넘겨주니 넘겨주미러라 넘겨주었다 라고 오늘 굵은 뼈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성경적 고찰이 필요한데 하와이 예수님은 이때 좀 저항도 하시고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날카로운 좀 항거도 드러내시고 의의 길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주장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수동태로 넘겨지고 하는 모습으로 일관됐을까? 심지어는 침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어제 잠깐 봤지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보십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대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마지막 그림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넘겨지고 끌려가고 그 앞에서 저항한 거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당하는 모습이지만 그 깊은 밑바닥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런 수동적인 표면에 드러난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계획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고 그가 힘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법자 중에 하나로 계수되어지는 모습을 기꺼이 자기 영혼을 버리는 과정이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 빌라도를 대표로 빌라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불법한 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경영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악인들의 득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당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 일관된 하나님의 최종적 완성은 하나님의 경영의 승리로 맞춰진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진짜 힘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악인들을 물리적으로 굴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전체의 불법의 과정 속에 첫째는 넘겨지세요.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장을 보시면 보라 일찍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이 누구죠? 로마예요. 로마의 권력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밀착하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경영을 내가 기꺼이 이렇게 재물되는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제까지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너무 동떨어진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의리 있어 보이고 굉장히 단호해 보이고 드러낸 열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드러나는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이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에 일치하는 순종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우리식으로 정의한다는데 우리 인생에 엉켜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우리 빌라도 차원에서 한번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심문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저 바깥쪽에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심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왔다 갔다 몸 아려운 강아지 마냥 빌라도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가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 증거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12절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곧 이건 정치적인 큰 죄목에 걸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면 유대 왕들은 실제 왕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들은 분봉왕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영주예요. 영주. 한 영역을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실제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고 왕 중에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시도는 예수를 어떻게든 종교범으로 단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걸어서 단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분명 자기들의 입으로도 뭐라고 단정했습니까? 신성모독이더라, 모독이로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면 정치범입니까? 종교범입니까? 종교범이죠. 근데 종교범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처단하면 어떤 위험의 개연성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추종자들이 종교적으로 시비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결과를 누가 뒤집어 쓸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뒤집어 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종교범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기준에서 종교범인 줄 알면서도 종교범으로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사형 집행권이 오로지 로마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범으로 계속 모는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계속 이 전선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마타도식의 음모예요. 그러니까 흑색선전이죠.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범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세워진 이유는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에게 아무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다음 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38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를 넘기는 결정적 인물이 되었고 이 시신마저도 아리마대 요셉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문에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뭐냐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그 말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거의 신문 말미에 한 얘기예요. 진리가 뭐냐. 그 말은 진리의 허기 가지고 진리의 목이 말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별 사람 다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계속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는 이 이상한 죄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맞춰가면서 그가 던진 자조적인 뉘앙스의 질문이 뭐냐면 진리가 뭐냐? 이 말은 정확하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이, 이 양반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진리가 뭐냐? 우리 그런 말 사실 신앙생활을 붙들고 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그렇죠. 예.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예, 그런 것을 흔들어요. 야, 성경이 밥 먹여주냐?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너 먹여 살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제사장 그룹이나 빌라도나 나중에 헤롯. 이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잠깐 친구가 되죠.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이 둘은 잠깐 친구가 됩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지만. 그러니까 악당들도 목표물이 같으면 동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억울함과 불법의 과정을 통해서 넘겨지고 넘겨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예요. 세상은 무리들에게 민심에, 그래서 그 민심을 왜곡하여 충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것이 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정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았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했던 숨겨진 진실이 뭐예요? 청중의 소리였어요. 민심의 소리였어요. 권력자들은 그 민심의 소리에 판단에 기초를 했고, 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중불나게 왜 자꾸 딴소리 하냐. 그러면 공격받고 미움받아요. 그런데 역사의 신뢰를 봐도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넘겨지는데 15절을 보십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도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줄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것보다는 대의를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그 대의가 뭐겠어요? 대의. 대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확인이 되면 천하가 덤벼들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또 고난주간도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모든 판단과 이해의 근거가 진리에 천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론에 먼저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사실은 시대적 경향인데 이 시대가 에고이즘에 빠져 있어요. 너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조차도 진리라는 기초에 던져놓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한호흡도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가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걸음 하나 한 동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걸음이었다면 이 무리들은 대세를 따르고 충동질에 휩쓸려 다니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진리와는 완전히 멀어진 행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심오한 죄의 깊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깊인가를 우리가 만나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불법의 밤, 불법의 방법, 불법의 무리들 속에 한복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법 속으로 죄인처럼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주님의 순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임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십자가의 묵상이 오늘도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4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내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불법의 방법, 불법의 무리들 속에 그들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고 그런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구원의 경영에 순종기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묵묵히 넘겨지시는 예수님. 어쩌면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원리 속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며 또 나라는 존재와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다. 철저히 비워내고 도려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순례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제목들을 놓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집중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